오늘 이렇게 이제 초청이 되셔서 이렇게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초청한 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또 오시는 분들께서도 정말 큰맘 먹고 오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시간 내주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에 그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성경 중간쯤에 있는데요. 그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는 조금 계속해서 이렇게 해온 것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일어나서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시면 되겠고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오늘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설교문을 오전과 오후 것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것을 펴서 이렇게 간간히 보시면서 계속 그것만 보고 계시지는 마시고요. 간간히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그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거 뭐야.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무슨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네.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중동의 그 이스라엘 맞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연속선상에 있는 국가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원래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그 부모가 지어진 이름은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한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국가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름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사람의 자손을 복주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 구절들이 이제 스가랴서 2장 8절이나 또 이사야서 43장 10절 같은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함부로 내 눈동자를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무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표현인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저 거리에 나가보면 우리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건 거짓 증인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실제 그러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초자연적인 것들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 자기가 봤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 온 인류의 대표,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있으면 그 선수 중에 누군가가 골을 한 골을 넣으면 우리나라 온 국민이 골을 넣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축구에서 어느 나라를 이겼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그 나라를 이긴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 국가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대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 이것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구나. 이스라엘은 나라는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거울로 비춰 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보니까 수없이 반항하고 그냥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건 뭐냐? 내가 그런 거구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는 존재라는 거구나.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정말 너무나도 오래 참아주시고 수도 없이 용서하십니다. 그 모습은 또 뭐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대하실 때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그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그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것에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노찬이를 먹이고 키웠거늘 박노찬이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박노찬이는 알지 못하며 박노찬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이게 저를 의미하는 거죠.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이게 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저예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접니다. 그들, 저죠. 박노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왔다고 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한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조금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짐승들 중에서 그 가축에 해당하는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그 습성에 자신의 주인이 되는 인간을 알아보는 습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간이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창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실 때 죄 많은 자다, 불법을 짊어진 자다, 악을 행하는 자의 씨다. 씨라는 건 이제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은 주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창조자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창조자를 알라. 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은 다 한 번쯤은 하고 삽니다. 그리고 역사상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해봤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이것을 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론이라는 것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략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략 네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윤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도나 힌두교도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그대로 있었고 왠지도 모르고 언제쯤부터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고 인간이 벌레도 됐다가 뭐 짐승도 됐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어쨌든 끝까지 계속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윤회론이에요. 두 번째 입장은 진화론입니다. 이것은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또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특별히 이 입장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또 유신론적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은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제 진화론도 같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진화론은 뭡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흙이나 물에서 단순한 생명체가 번쩍하고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믿는 데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생명체가 생겼고 그것이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믿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복잡해진 그것이 원숭이를 거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뭐라고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어떤 전능자께서 어느 시점에 이 온 우주 시공간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은 이제 불가지론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직한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난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과학의 영역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인 이 인간의 어떤 시작 이런 문제는 나는 잘 모르겠다. 최소한 이것이 정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독실한 윤회론자, 독실한 진화론자, 또는 불가지론자, 그리고 독실한 무신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사야서를 펴놓으셨는데요.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거기 29절에 보니까 29장 16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어진 물건이 그 앞부분 조금 건너뛰시고요. 지어진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맞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떤 물건이 그냥 의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멋지게 빚어진 도자기가 아, 나를 빚은 어떤 인간은 없어. 나는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바보가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성경에 이제 시편이 있는데요. 이건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달리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자신을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상세히 알리시는 분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시지요. 자, 세상에 신이라고 칭해지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알라가 있어요. 이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과 다릅니다. 힌두교의 시바 여신 등 여러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있습니다. 또 바알 신이 있습니다. 몰렉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용왕 신이 있습니다. 최영 장군 신이 있어요. 조상 신이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이런 데 보면은 뭐 신이 수만 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들이라 불리는 존재들 중에서 내가 어떤 존재다 이렇게 이것을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볼 수 있는 글로 기록하게 하신 그런 신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성경에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수백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글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손 모든 인간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글의 형태로 수천 년 전부터 글의 형태로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정말 신이 계시다면 최소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보니까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우주 에너지 이런 게 아니고 또 무슨 고등한, 인간보다 고등한 어떤 외계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사람의 창조자이시라는 거예요. 자, 인격이라는 것은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누구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신이 또는 힌두교의 신이 이슬람의 신이 또는 귀신이 또는 태양신이 또는 몰래기, 바알이 또는 용왕신이 조상신이 이렇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그 존재와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합니까? 굉장히 이상하시죠, 느낌이? 세상의 모든 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마치 아들처럼 사랑한다고 하시고 마치 아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마치 친구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 중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성일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인간의 그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를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된 그 인간을 그냥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 죄값을 사람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으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거의 무한에 가까운 그러한 대가를 스스로 치러주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하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이제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이제 해야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 각 종교의 신들 중에서 이 신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들이 꽤 여러 신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제불타라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가이아 여신 또는 제우스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 신화에는 눈이라는 신이 또 인도 신화에서는 브라흐만 또는 시바라는 신이 수메르 신화에서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또 영지주의에서는 아이온이나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냐? 어떻게 그 신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창조했냐 하는 것을 설명하거나 입증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가 참 신이라면 이걸 증명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 신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펴고 계시는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가 이제 하나님인데요. 이사야서 48장 5절에 내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네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밝히 알렸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게 그것을 보였나니 이것은 네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였도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또는 수천 년 전에 또는 몇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되면, 오, 정말 하나님이 맞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어떤 우상, 다른 신이 그 일을 한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입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44장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장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처럼 그 일을 외치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만약에 어떤 존재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자.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신이라면, 신이 맞다면, 지금 임하고 있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임할 일들을 차례대로 한번 제시해 봐라. 차례대로 제시하게 해 봐라. 그게 정말로 그렇게 성취가 되면, 그러면 그건 참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제시하신 참 신을 구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신은 온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이 앞니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라는 책, 또 신약의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이런 책들에 보면은 장차 일어날 일들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은 거짓 신이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것들이 수도 없이 많고, 이제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일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까 각 종교, 세상의 그 종교라 불리는 그곳의 그 신들 중에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신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도 자기가 창조했다 그러고, 저 신도 자기가 창조했다 그래요. 그럼 누가 창조한 거죠? 한 신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림 하나를 놓고 피카소도 이게 내가 그렸다 그러고 고흐도 이게 내가 그렸다 그러고 미켈란젤로도 이게 내가 그렸다 그래요. 그러면 셋 중에 누구 한 사람은 거짓말을 나머지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이 다 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창조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신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신인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거나 할 수 없는 그 일, 즉 시간 밖에서 시간의 미래에 있는 일을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하시는 거고 성경은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책인 이 성경에서 첫 구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딱 열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구절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어떤 과장된 몸짓도 요란함도 어리숙함도 없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억지로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시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입증하려고 막 뭐 몸부림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다고 해서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험해 볼 수 없다는 것,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히브리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냐?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픽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피식하고 웃어넘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그런 과학자들도 온 우주가 빅뱅, 큰 뻥입니다. 영어로. 예. 빅뱅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고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죠? 믿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몇 가지 관측 사실들, 수학적인 몇 가지 계산들 이런 게 잘 들어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결코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윤회론, 진화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아까 그 위에서 그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의 주장을 각 단계별로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과학 아니에요. 그거 믿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과학을 맹신하고 과학이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과학은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특정한 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룰 땐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는 거예요. 왜?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가능성이 많은 것이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 전도서라는 곳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온 세상에서 역사상 솔로몬만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온 인류 전체에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가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아담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이 제일 지혜롭겠죠. 그건 예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전도서 8장 17절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나니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이것을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고해서 찾아내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도 한번 보시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사람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입자가속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어쩌고 저쩌고, 물론 어느 정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욥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욥에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참고로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4천년 전쯤 기록된 책입니다. 4천년 전이면 우리 단기 BC 2333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군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그런 때에 이런 놀라운 책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욥기의 38장을 한번 보시죠. 38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자, 욥기 38장 4절부터 한번 보시죠. 4절부터.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자, 여기 땅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earth,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구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목수가 뭔가 이렇게 만들고 작업할 때 이렇게 줄 이렇게 탁 쳐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먹줄 치는 거. 그걸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지구는 에너지 덩어리가 뻥 하고 터지면서 그것이 식는 과정에서 어찌어찌해서 만들어진 부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수치를 정하셔서 그래서 그 치수대로 선수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지구가 어디에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 하나님 그 어디에 고정하셨는지를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시죠. 빛이 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둠으로 말하자면 그것의 거처가 어디기에 네가 그것을 데려다가 그것의 경계에 이르게 하며 또 그것의 집으로 가는 행로들을 알겠느냐? 여러분, 빛은 이온 우주에서 사실 굉장히 신비한 그런 어떤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빛은 그것이 거주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도 그것이 거주하는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둘을 반복적으로 데려다가 밝은 상태와 어두운 상태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작은 촛불을 하나 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빛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둠인지의 그 경계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 누가 넘쳐 흐르는 물을 위하여 물길을 갈라놓았으며, 혹은 천둥의 번개가 다닐 길을 갈라놓아 그것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황폐하고 피폐한 땅을 흡족하게 하고, 연한 채소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하였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그 번개가 쪽 하고 쪽, 이렇게 이 나뭇가지처럼 갈라지는 그 모양과 번개가 그 공기 중을 가르고 지나가는 경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알아? 이렇게 지금 욥에게,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죠. 31절.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수 있느냐? 내가 마자롯을 그것의 철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악투루스 별을 그것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들의 규례를 아느냐? 내가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 세울 수 있느냐? 자, 무슨 말씀입니까? 계절마다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지구가 회전하고 또 공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천체들이 또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뭐가 뻥하고 터져가지고 우연히 이런 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이 별자리를 띠로 묶듯이 그렇게 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 별자리가 각 계절마다 다른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그 띠를 묶거나 풀수 있어? 그 별자리들을 네가 원하는 시기에 그 밤하늘에 펼쳐 놓을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지금 뭐 무슨 뭐 로켓을 쏴서 뭐 행성에 어디까지를 보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해도 밤하늘에 별자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온 천체를 재구성해야 되는데 아마 과학이 그걸 바꿀 만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만큼 발전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쓰나미를 해결해야 되고 지진 해결해야 되고 화산 폭발을 해결해야 되고 태풍과 홍수와 가뭄과 조류독감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매해 그런 것들이 올때 인간은 어떻죠?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속수무책인 거예요. 막상 그것이 내 앞에 닥치면 뭐부터 나오죠? 오 마이 갓. 오 하나님부터 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기 이전에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종말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욥기에서 하나만 더 보시죠. 39장 14절입니다. 39장 14절입니다. 이 타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타조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몸뚱아리는 굉장히 큰데 목이 길면서 머리 조그만 거 있죠. 자, 타조는 자기 알들을 14절부터입니다. 타조는 자기 알들을 땅 속에 버려두어 흙 속에서 따뜻하게 하고 이제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냥 발이 그것들을 으깨거나 짐승들이 깨뜨릴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새끼들을 무정하게 되하되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자기 수고가 헛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명철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조는 알을 낳고 나서는 그냥 흙 속에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해놓고 자연 부화되기를 그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나가다가 그 자기 새끼 알을 밟기도 하고 다른 짐승이 밟는 이런 일들이 생겨도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타조라는 이 짐승은 원래 그렇게 진화했어. 예, 자연 선택이야. 적자 생존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그런 지혜를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타조에 대한 이런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타조는 그렇게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멍청할까 하고 사람들이 온갖 이론, 박사학위 3개, 4개 있는 사람들이 이 이론을 갖다 붙이고 저 이론을 갖다 붙이고 수도 없이 많은 이론들을 갖다 붙이면서 영원히 헤맸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타조는 저 모양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런 지혜는 타조에게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근본적인 실체와 진리, 이런 것들을 인간이 대하게 될 때 인간의 어떤 탐구 범위를 넘어서는 엄청난 진리와 사실들을 인간이 대하게 될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합당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믿음에 비해서 과학이라는 것,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스케일에 비해서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알아낸 게 온 우주의 비율에 비춰서 볼 때 도대체 얼마만큼입니까? 정말 초라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훨씬 더 넓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보이는 세계의 일부 영역에서 조금 인간이 발견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내가 다 조사해봤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오만한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 중에서 몇 군데만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시작했는데,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나는, 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자, 빛이 있으면은 그냥 반대 개념으로 자연이 생기는 게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당당하고 권위 있게 선언하십니다. 자, 아모스 4장 13절에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보라, 그가, 이게 하나님인데요. 보라, 그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밤나니, 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과 16절, 이것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께서,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그분께서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의 끝에서 수증기가 오르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들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욥기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26장 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자,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그 우주선을 타고 이 대기권 밖에 나가서 확인해 봤을 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얼마 전에 쓰였다고요? 욥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주 먼지 티끌에서 어찌어찌하다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셔서 몸과 혼과 영을 가진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비슷하게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 안에 영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은 한번 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세상의 이 우상들은 전부 그 신전을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자,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혈통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라는 한 쌍의 부부로부터, 두쌍 아니고요, 한 쌍의 부부로부터 이 혈통이 그렇게 이제 혈통 자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자, 각자가 살 경계,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인종을 섞고 이민자들이 그냥 막 무법천지로 막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이 현상은 뭘까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에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요것도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그분은 사실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 자, 이건 지금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 물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속한 것들, 영들, 영적 존재들, 영들도 함께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네, 긴 시간인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상하게 밝혀놓은 책인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만물,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 이 모든 것의 창조자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과학이라는 도구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앞서서 뭘 주셨냐? 믿음이라는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과학이 전혀 쓸모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올바로 사용하기만 하면 정직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인데 이것을 발휘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당연히 인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기원은 우주먼지, 바이러스, 원숭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여호와라 불리는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이게 지금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면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주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이제 곧 그 창조주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많이 남은 것 같죠? 우리 인생이 꽤나 오래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화살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조만간 눈 깜짝하는 순간이 지나면 그 창조자를 대면하시게 될 겁니다. 원튼 원치 않든 믿었던 믿지 않았든 그 창조자를 다 대면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창조자를 기쁘게 대면할 것입니다. 그 창조자를 자신의 구원자와 자신의 아버지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 문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결이 되면서 그 하나님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중에는요, 사실은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많게 될 텐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자 하나님을 심판자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증거들로, 자연의 증거들과 양심의 증거와 성경의 증거와 수많은 증거들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생겨날 수는 없어. 직감을 통해 인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기회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없어. 아, 내 주먹을 믿어. 돈이 최고지. 아, 이러면서 산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심판자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창조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으신가요? 심판자로 대면하시게 되면 그러면 영원한 이 파멸의 선고를 받고 영원한 형벌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도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정죄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 다 부활하는 거예요. 존재가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형벌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걸 선택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걸음 하셨어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해서 모시고 온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오셨어요. 굉장히 귀한 걸음 하셨어요. 기왕이면 오후에 말씀도 좀 같이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사실 저는 뭐 남아계시든 안 남아계시든 저에게 뭐가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원해요.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같이 식사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한 번만 더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찬송은 하지 않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과학적으로, 인간의 그 알량한 과학으로 입증되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근본적인 이 커다란 문제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자신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